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굉장히 유명한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오늘은 내용에 대해서, 내일은 이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도 잠깐 보았습니다만 베드로가 설교한 이후에 41절에 보면 첫 번째 수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날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3천명이나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선도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질적인 그런 변화도 나타나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나타나는 양상은 항상 이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수적인 부흥, 질적인 부흥.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적인 부흥에 치중하고 어떤 분들은 또 질적인 부흥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역시 두 가지 부흥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하고 우리 가정도 그러하고 이 사회와 교회도 다 이런 부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41절부터의 내용을 잠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음에 성도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게 우리말 번역을 보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힘썼다. 이런 식으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헬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42절은 병행적으로, 병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들이 오로지 힘을 썼다. 무엇에 힘을 썼느냐? 첫 번째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에,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것, 즉 떡을 떼는 일에,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일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뒤에 여러 가지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힘을 쓰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 성도 간에 교제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들에 힘을 썼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불신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건 이제 불신자들의 반응이기도 하고 동시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유들이 나오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사도들이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되어 있죠. 또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고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것을 열심을 내었고 또 재산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교회 앞에 헌금을 하고 성도들이 각각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가져가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근데 저처럼 이게 좀 높아심 있는 사람, 조금 마음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가지고 가면 사람마다 다 필요가 다른데 객관적으로 필요가 다를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필요도 각각 다르단 말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밥을 쫙 해놓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 더 먹으라고 조금 아껴 먹습니다. 그러나 반면 그렇지 않고 냄기들에도 많이 퍼가는 사람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불공평하지 않나. 누구는 조금 가져가고 누구는 많이 가져가고 이럴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옷 한 벌 있으면 넉넉하지 이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계절별로 그래도 다섯 벌씩은 있어야지 이런 사람도 있기 마련인지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줬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실제로 운영된 것인가. 아, 이게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게 맞는가. 성도들이 기껏 재산을 팔아서 교회 헌금했는데 이게 제대로 사용되는 게 맞는가? 근데 이거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참 김장을 담글 때, 반찬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고추장을 팍팍 뿌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껴서 쓰고 이게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중요한 건 서로가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재산에 있어서 또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공용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유명한 부분이어서 이건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만 이런 게 아니라 유명한 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도 심지어 공산주의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원시 공산주의 사회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에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도 모였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면 성전에서 떡을 떼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성전에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을 것이고 집에서는 제사드리지는 않죠. 그러니까 집에 모여서는 같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계속했고 그 결과 불신자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반응이 있었는가 칭송을 받았다. 또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았는지에 대한 모습인데 이 모습을 보면 기록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어요. 뒤섞여 있는데 다시 잘 정돈을 하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늘 모이기를 힘쓰고 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바뀌었고 두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서로를 향해 행동하는 모습도 변화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열심히 같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이는 시간이 많아지고 서로 대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도 많아졌겠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교제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내어놓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진 겁니다. 바뀌고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은 결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었는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되었는가, 평가를 받는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평가받는 모습을 보시면 불신자들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되었고 또 칭송을 하는 모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그런 모임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두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 성도들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게 되었을까? 사실 불신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걸 가지고 칭찬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게 칭찬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민원거리는데도 칭찬거리는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구나 이건 아닌 것 같고 이 불신자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 자기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무언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인데 그건 아무래도 경제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성도들이 서로 모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내일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결국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칭찬받는 무리가 되었다. 두 번째로 이와 관련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과연 성도들은 항상 칭찬만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겪곤 했는데 제일 성도들이 두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우리가 혹시 확진자가 많이 생기거나 감염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병을 옮기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많이 염려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 무슨 생각들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들으면 어떻게 하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면 어떻게 하나. 그거를 내가 당할 수 있을까? 내가 당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우리는 남들보다 도덕적이어야 되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된다. 굉장히 압박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칭찬을 막 받다가도 조금 있다 보면 똑같이 행동의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심지어 핍박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베드로가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동일하게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 가급적 화평한 자가 되고 가급적 칭찬을 받는 자가 되면 좋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칭찬받느냐 못 받느냐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동시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는가. 이게 맨 마지막 47절 끝에 보면 나옵니다.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는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모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모습을 다시 네 가지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변화했고 또 성도들 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변화했고 그리고 성도들 다른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평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에 있어서도 이전과 달라지는 그런 귀한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서 다른 측면에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대로 이게 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모습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인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요. 본질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놓고 보면 딱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신앙생활은 변화를 동반합니다. 변화를 동반합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가 없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변화가 없으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도 뭐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사실 똑같은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변화가 없다. 그럼 그게 정말로 예수를 믿는 것이냐?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만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이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성장한다 그러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신앙 성장이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신앙생활의 변화가 나타나느냐?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그리고 신앙이 성장할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이전에 하지 않던 것들을 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말씀을 배우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거죠. 이 변화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들과 관련해서 다른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함께 교제하거나 그들에게 돈을 쓰거나 시간을 드리거나 기타 등등 다른 성도들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변화가 완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변화는 굉장히 경이로운 변화입니다. 정말 이 정도만 변화해도 얼마나 훌륭하게 많이 변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꼼꼼히 잘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게 과연 성도가 지향해야 되는 완벽한 모습이냐? 그건 아니에요. 가령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봅시다.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이 지금 성전에 모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가정에서 모여서 하는데 이때 성도들은 아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런 모습으로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변화했지만 또한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도 놀랍게 변화했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두고 다른 성도들이 마음껏 사용하게 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완벽한 변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들은 아직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성도로 받아들여서 함께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 문제가 나타나죠.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내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제를 함에 있어서 이방인 과부들은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를 잘 받는데 이방인이면서 과부인 사람들은 구제를 잘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웃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대하는 데 다른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다른 성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중에 보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다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다른 성도를 속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완전하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에게 은혜를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완벽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이 모습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놀랍도록 변화를 했지만 그러나 완전한 교회가 되거나 완전한 성도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되고 인정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변화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그 변한 성도를 보고 네가 아무리 변했지만 네가 완벽해? 네가 모자란 부분이 있잖아.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아직도 부족하잖아. 너 아직도 이거는 아직 안 바뀌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해. 이렇게 참 흙에 뜨는 눈을 가지고 성도를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더 변화하기를 원하고 더 변하도록 격려해 줄 필요는 있지만 한 사람을 향해서 평가할 때에 지나치게 완벽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난도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변화했는데 못 변한 부분들이 아직 보이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주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특징들은 우리가 내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변화하고 성장하면서 이전과 다른 모습이 되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또한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다른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과연 어제와는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지 혹시 그렇다면 감사했으면 좋겠고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아직 보인다면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귀한 은혜가 풍성하게 차고 넘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다 변화받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처음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말이 변화하여 방언하는 자들 되게 하신 것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포를 들은 자들은 말이 변하는 자들이 아니라 삶이 변하는 자들이 되어 교회를 세웠던 것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변화들이 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이 변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변화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내 주변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변화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교회를 세우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